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기도의 자리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오늘 크신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더욱더 소망합니다. 1년 넘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이제 아무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희생자는 자꾸 늘어만 가고 있고, 그런데 같은 이 동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는 그저 평화롭기만 한 것 같습니다. 그들의 비참함과 고통이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무감각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우리도 어쩌면 이곳에서 또 다른 전쟁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어찌 보면 이 촛불임만 없을 뿐 다른 전쟁이기도 하겠다. 왜냐하면 어제 뉴스에서도 한 집안의 이제 둘째 아들이 부모님 두 분을 살해하고 또 친형이 근무하는 학교에 가서 또 형을 또 차로 치어 죽이고 자기는 끝내 강물에 뛰어들어서 또 생을 마감하게 되었죠. 이러한 일들이 이제 어제 오늘의 일들이 아닌 매일의 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안타깝고 아비규환 같은 사건이 매일 일어나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총으로 일어나든 전쟁이든 아니든 다 똑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눈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화평한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평이라는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입니다. 이스라엘의 인사법이기도 합니다. 샬롬, 평안하십니까? 평강하십니까? 평화롭습니까? 달리 말하면 성도님들 오늘도 무탈하십니까? 평화롭게 지내는 게 제일입니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생겼을까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잘 살펴보면 평안할 날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사사시대, 왕조시대, 포로시대를 거쳐 이 로마시대, 또 그전에도 마카비 혁명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슬람시대, 또 최근 근대화에 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 7일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채 불과 100년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잠깐 다윗 왕조를 제외하면 이스라엘 역사 중에 평안할 날이 그리 없습니다.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전쟁이 아주 좀 신물나게 유대인들을 바라봤을 때 좀 아주 질릴 정도로 전쟁을 많이 겪다 보니까 어떻게 그들의 인사법이 이제는 무탈합시다, 이러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평안한 게 최고다, 별일 없이 사는 게 축복이다, 그런 마음들이 솔직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떤 세상인지 미리 아시고 스스로 화평에 대해서 몸소 우리에게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이란 용서입니다. 우리에게 용서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며 완전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시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만이 선택받았고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들의 율법으로는 사실 부정부패만 늘어갈 뿐 화평을 이루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서 낮아진 삶으로 본을 보여주심으로써 그 혼탁한 시대 속에서 점점 예수님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점점 화평을 이루는 그 씨앗을 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성품은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33년 전 시기가 예수님의 삶이 아마 인류를 통틀어서 가장 샬롬의 시기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의 율법과 삶으로는 절대로 화평을 이룰 수가 없기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안티라고 그러죠. 네,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처럼 살기가 싫었고 그렇게 살면 자신들에게 덕될 게 하나도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바리새인이 이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무척 마음이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같이 행동을 했더라면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문제 삼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흠을 보이셨다고 한다면 아마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빙자해서 좀 죄책감이 덜하지 않았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 나름대로 우월감에 빠져 살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제멋대로 산다고 합니다. 자기 멋에 산다고 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말든 이제는 더 이상 남을 의식하고 사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게 간섭 없이 정말 간섭도 내가 주기도 싫어하고 간섭받기도 싫어하고 이제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시대에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월감이 깨지는 순간 더 이상 상대를 바라보는 마음이 이 화평의 마음이 아닌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이런 분노로 가득한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달리 방법이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의 위험성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우월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우월하게 여겼지만 그들의 율법과 그들이 주는 그 율법의 기능이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율법 안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남을 정죄하는 것만 가득했고요. 오히려 그 율법의 위험성이 아마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하지 않았나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내면을 가장 잘 알고 계셨고 그들의 우월성이 갖는 위험성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용한 방식이 뭐냐면 힘의 논리가 아닌 사랑의 논리였습니다. 화평한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온전한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아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노력하라, 노력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서세원 씨가 세상을 떠났죠. 요즘 100세 시대를 생각해 본다면 아주 젊은 나이입니다. 하루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루하루도 절대 살 수 없겠다. 그러한 확신을 또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나에게 허락된 이 하루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구나. 그렇잖아요. 우리의 심장이 내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뛰고 있듯이 이 멈추는 것 또한 우리의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어느 한순간 날에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오늘 말씀이 그거 같아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을 저는 이 말씀을 온종일 묵상을 하면서 자꾸 다른 쪽으로 들리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뭐냐면은 결국 너희들의 삶은 유한하고 나는 무한한 존재다. 유한한 너희들이 바라볼 것은 무한한 나의 존재가 아니겠니? 이 무한함을 바라보며 이왕 사는 거 용서 많이 하고 회개 많이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제일 아니겠니? 이 말씀이 계속 하루 종일 마음속에 맴돌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의 고통 속에 오시어서 몸서 터득해서 보여주신 방식이 용서의 방식이었습니다. 화평을 이루는 방법은 바로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장 살리시기도 하시고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함으로써 다 하나로 묶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월하다고 여기는 것이 어느 것 하나 있습니까? 물질도 재산도 그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그 어느 것 하나 영원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저 멀리 지나가는 차들이 이렇게 정말 엉금엉금엉금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거기 땅이 내려가 보면은 막 200km로 달리고 있어요. 하물며 우주 위에서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 다 거기서 거기니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사랑하고 나중에 만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의 삶은 결국 내가 정한 거고 너희들의 삶은 결국 내가 만든 거고 너희들의 삶은 결국 때가 되면 다 나에게 오게 되어 있다. 그 어느 것 하나 너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왕 살아가는 거 서로 마음껏 사랑하고 우리 나중에 만나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화평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최고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대안이 성경이 없습니다. 최고의 대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는 자가 되어 이 땅의 진정한 샬롬을 우리가 오기를 소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화평케 하기를 원하는 자가 모이는 곳은 그곳이 교회건 직장이건 어디든 간에 그곳은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 화평한 가운데 그렇게 사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제가 늦게 결혼을 하고 자녀를 늦게 키우다 보니 늘 그 사랑이라는 것에 이제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야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잘 몰랐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느끼는 것 같습니다. 참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것에도 행복해하는 딸아이를 보며 제가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조금 성숙해지는 것 같고 조금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화평케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몸소 먼저 가신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조금 더 돌아보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우리들의 삶에서도 그 샬롬이 임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평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불리며 그의 나라를 상속받을 만한 자격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월감을 버리고 낮고 낮아지는 가장 타고난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힘쓰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그 이름이 온 열방에 확장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 영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